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글쓰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심플의 임정섭 선생님 모시고요. 실용적인 글쓰기 방법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삶의 자세로서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글쓰기의 최전선 저자 은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성함이 예뻐요. 네. 은유가 필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운 은유법 할 때 은유 맞거든요. 그래서 은유는 뭐 A는 B다 이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예문을 많이 배웠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상을 뭐 네. 동일시하거나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제 필명으로 그냥 쓰게 됐어요.
멋있으시네요.
원래 이제 문학에서 비유의 두 가지로 직유, 은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은유를 메타포를 우리 번역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유의 하나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존재를 어떻게 그 언어 안에서 네. 융합시키는 작업이 사실은 은유 메타포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심오한 뜻을 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쓰기의 원리랑 네. 잘 표현된 원리가 잘 표현된 단어인 것 같아서
심플하지만은 않은 선생님의 필명과 같이 선생님의 이 경력도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작가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최 사장님 넓고 얕게 말씀해 주세요.
네, 뒷조사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은유 선생님은 학교 졸업과 함께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결혼 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주부의 삶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명사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고유명사로서의 삶을 지켜내고자 30대 중반에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유기구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보와 잡지에 많은 글을 실었지만 네. 나만 쓸 수 있는 글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은유 선생님은 결국 사보 일은 그만두고 4년 전부터 글쓰기 강좌를 하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올드걸의 시집, 도시기획자들 등을 펴내게 됐습니다.
와, 정말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주부님들이 보시면은 네. 어머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주부로 사시다가 어떻게 30대 중반에 내가 네. 작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제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외부로부터 네. 어떤 변수가 주어진 셈인데요. 집안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됐었는데 네.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경력이 단절이 돼가지고 저희가 아이 키우고 하는 동안 맞아.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취직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내가 어느 일자리를 얻을까 하다가 네. 그래도 이제 글 쓰는 일을 되게 하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은 어차피 없어졌으니 뭔가 내 삶의 의미를 좀 추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글 쓰는 일을 알아보는데 예, 자유기고가를 저기 이제 아는 선배한테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 글을 쓰고 한 편, 두 편 쓰다가 예, 소개도 받고 네. 열심히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책에 보면은 본인을 뭐 작가, 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네. 작가는 좀 명사형이고 네. 글 쓰는 사람일 때 약간 동사형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역동적인 느낌이 나는 게 좋았고 이제 작가 하면 이제 뭐 왠지 이제 이렇게 독립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막 글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추구하는 건 그런 글쓰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세상과 이렇게 활발하게 교감하고 감흥하면서 글을 네. 써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작가? 이건 좀 왠지 어색해. 나한테 맞는 옷 같진 않아. 그럼 난 뭐지? 난 글 쓰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네. 정말 글쓰기 책 쓰신 분 아니랄까 봐 본인의 소개마저 난 저자가 아닌 글 쓰는 사람이야. 아주 독특하면서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글쓰기의 최전선 이 책을 보면은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실용설하기보다는 글쓰기가 뭔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체험이나 뭐 사유 이런 거를 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을까 하다가도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 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책?
이 책은 그냥 뭐 사기다. 글쓰기 책이 아니었어요. 네. 글쓰기 실용서인 줄 알았는데 네.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 아주 짧게 좀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쓰시긴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글쓰기 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쓰신 거라서 저는 이게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글 쓰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글쓰기라는 책 이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써봐야지 네. 이런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글 쓰는 책을 보면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이 책은 진짜 최전선 글쓰기의 네. 최전선인 것처럼 네. 네,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네. 이제 뭐 글쓰기 방법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약간 에세이집 예, 글쓰기를 뭐 주제로 한 에세이집 같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방법론을 다룬 책들은 많은데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줘서 네. 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좋은 평을 고마운 이야기를 들어서 예, 좀
그래서 전 좀 궁금했어요. 이 책을 쓰실 때 보통 이렇게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어떤 분들이 타겟이 됐을지.
어떤 분들이요? 네. 글 쓰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방법론만 익히려고 그러고 글쓰기가 이제 나의 어떤 뭐 소위 말한 영어 공부하듯이 스펙 쌓기의 수단으로 많이 이제 쓰려고 하세요. 네. 그랬을 때 너무 그렇게 수단시하지 말고 내가 글을 왜 쓰며 글을 쓰면 쓸수록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쓰고 싶은 분들
네.
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셨군요. 네. 그 책 제목이 글쓰기의 최전선인데요. 지금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 제목이 글쓰기의 최전선인데요. 사실 이 책 제목만 들으면 무슨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최 사장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 책은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증언이다. 누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여지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들, 고민들, 실험들, 깨침들, 변화들,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글을 쓰고 싶은데 한 문장도 나아가지 못할 때 왜? 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가는 그 섬세한 몸부림에 시간을 담았다.
왜? 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간다. 이 문구가 가장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글쓰기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리고 최전선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글을 못 쓰고 계속 도망다니는 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닿는 곳 그 의미군요.
그렇죠. 딱 걸렸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네.
그러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네. 진짜 써야 될 때 방법은 왜라고 묻고 느낌으로 한번 써봐라 라는 네.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예요?
제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 네. 부제를 정할 때도 이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제 네. 글쓰기의 최전선 했을 때 이게 무슨 책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잘 상이 안 잡히니까 네. 저 부제를 달아주는데 왜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간다 했을 때 왜라는 것은 이제 글 쓸 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생각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주문 같은 거예요. 내가 뭘 느낄 때 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 팀장님 너무 싫은데 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주문 같은 것이고, 느낌은 느낌으로 써라. 이거는 이제 어떤 외부에서 주입된 뭐 생각들, 네. 뭐 논리적인 이유 이런 것보다는 네. 내 가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더 집중해서 솔직한 글을 써라. 겉꾸미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생각을 길어 올려서 써라. 뭐 약간 이런 뜻입니다.
네. 글을 쓸 때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좀 솔직하게 네. 너의 마음을 드러내서 써라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라고 묻고 느낌으로 쓰자. 좋은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내 느낌으로 써라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은유 선생님께서는 글 쓰는 데 있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네. 읽어줄 거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네. 어떤 자기가 쓰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과 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글 쓸 때 대상과 독자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쓰면 사실 독자를 고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자에게 아부하는 글을 쓰는 게 독자를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했을 때 솔직하지 못한 독자들이 자극을 받거든요. 좋은 자극을. 아, 저렇게 용기 있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글을 쓰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막 나한테만 몰두해서 쓰라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라.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을.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즉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네. 좀 내 내면에 집중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또 내 얘기를 잘 그렇죠. 받아들여 줄 네. 거다라는
내가 참아하지 못한
같아요.
이야기를 누군가 해줄 때 네. 굉장히 공감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은유 선생님의 글쓰기의 최전선 살짝 엿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송나라 구양수는 세 가지 방법인 삼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다독, 다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많이 생각하라 라는 세 글자의 한자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메멘토에서 나온 글쓰기의 최전선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강승원 씨와 함께 부릅니다. 양희은의 당신 생각. 네, 양희은의 당신 생각 들으셨습니다. 글쓰기 특집으로 2부에서는요. 은유 선생님의 글쓰기의 최전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쓰기의 최전선. 사실 선생님 이게 책 제목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하시는 글쓰기 네. 강좌 이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 실용적인 글쓰기 수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보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강하실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수강생들은 정말 다양해요. 네. 남녀노소 다 오시는데 네.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국어 교사 예, 제가 지금 하는 수업에는 국어 교사 선생님 오시고 뭐 거리 청소년들 이렇게 돌보는 활동가 하는 분도 오시고 뭐 대안학교를 졸업한 20살 청년 예, 뭐 주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사진가, 디자이너, 정말 우와, 다양한 분들이 정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수다만 떨어도. 네.
진짜 선생님의 책이나 선생님의 강좌가 네. 즉 어떤 일정한 그 독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네. 다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살짝 퀴즈도 내드렸어요. 예. 예부터 글을 잘 쓰려면 삼다라고 해서 네. 다독, 다작, 그리고 뭐를?
네. 땡땡땡.
네. 문제가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예.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 퀴즈가 쉽다고 네. 했더니 퀴즈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 사장님 때문에 퀴즈 어려워졌잖아요.
아, 저 때문이었군요. 예.
네. 제가 그래서 그 살짝 퀴즈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쭉 흘려보낼 거예요. 캐치하셔서 퀴즈를 싹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예부터 글을 잘 쓰려면 삼다라고 해서 다독, 다작, 다상량.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네. 매주 책을 읽고 쓰는 거를 중요한 과제로 항상 내주신다고요?
네.
매주 다독. 읽고 매주 써요?
다독입니다. 다독. 예, 이 이제 제가 글쓰기 수업을 이제 계획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방법론은 사실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만 네. 계속 써보면 터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장을 쓰는 방법, 글의 구성, 개요를 짜는 방법 이런 거는 터득이 되는데 글은 기술적으로는 쓸 줄 알게 되는데 네. 내용이 이제 빈약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글은 이제 우물이 마르는 것처럼 생각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네. 테크닉적인 걸 배우면서도 계속 글을 읽어야 된다. 예, 그래서 책 읽기는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가는 남한테 퍼줄 게 많아야 된다. 내 안에 어떤 지식이든 정보든 지혜든 네. 의문이든 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넣어야 된다. 네.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책을 꼭 같이 읽어요. 매주 한 권씩.
와.
이제 한 권이 좀 분량이 많으면 네. 뭐 한 챕터 정도라도 읽고 나머지 챕터는 글쓰기 수업 끝나고 꼭 읽어라. 아. 뭐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죠. 읽어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랑 최 사장님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매번 읽고 있는데
힘드시죠?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약이 된답니다.
그렇겠네요. 글쓰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예, 그게 읽어두면요 네. 어느 순간 내가 글 쓰려고 했던 주제랑 딱 그때 읽었던 책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이러면서 참조를 하게 되고요. 예, 자기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야 독자도 생기고
어려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책 예. 보니까 뭐 그 니체에 대해서도 같이 읽으시고
마르크스도 읽습니다 저희.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읽으신 거 아닌가?
저는 그 강좌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그게 이제 사실 뭐 철학이라는 게 저희가 너무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네. 어차피 삶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고민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명이 같이 수업을 하는데 네. 한두 명만 잘 이해해도 그것을 자기 이제 삶에서 이해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또 금방 이해를 하세요. 그랬을 때 책을 통째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독해력이 높아지면 나중에 혼자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책을 읽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려운 책들을 읽어오라는 건 괜찮아요. 또 쓰라고 하는 건 또 그냥 뭐 내 생각대로 쓰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글 써오면 합평하는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남 앞에서 내 글을 보인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부끄럽죠. 민망하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던가요?
안 괜찮으세요. 막 거의 네. 발표를 앞두신 분들은 표정이 안 좋으세요. 긴장되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네. 사실 요즘은 이제 토론식 수업도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수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긴장을 하는데 합평은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네. 새로운 어떤 뭐지 생각의 또 지평도 열리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더 나은 생각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합평이 꼭 필요한 건 뭐냐 네. 이제 공부를 할수록 혼자서 공부하면 내 생각 내 아집 내 그쵸. 독단에 갇힌다.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겠냐. 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넓고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남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내 네. 글에 조금 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매주 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세 명씩
그럼 자기 글을 이제 발표한 다음에 그럼 평가를 하는 건가요?
예, 돌아가면서 다 의견을 얘기해요.
어땠는지.
예, 이런 네. 표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걸 글이라고 썼냐?
그렇게까지
그러진 없네요. 네.
그런 말은 속으로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요 부분 좀 더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배경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남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본 드라마는 나는 줄거리 다 깨고 있지만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훈련이 돼요. 합평을 하면. 예, 남들이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합평을 안 하면.
네.
예.
근데 동시에 또 위험하지도 않나요? 왜냐하면 글을 예. 배워가는 사람들인데 예.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면 예. 그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민감하게.
아, 기죽을 까 봐.
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위험은.
그래서 뭐 그런, 예.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거면 그 글 안 쓰는 게 낫다. 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시군요. 네.
아니 글을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이유가 돼요. 머리 아픈 것도 이유가 되고 내가 네. 회사일에 야근인 것도 이유가 되고 남의 말 한마디도 그냥 안 쓰고 싶은 이유가 되고 하지만 써야 할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써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신뢰로 모여있기 때문에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니 뭐 읽고 쓰고 생각하고 합평하는 게 글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짝 네. 글 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책에서 보니까 글 쓰는 사람의 자세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감흥이에요.
예.
그 부분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감흥이라는 게 이제 감동은 약간 마음이 이게 움직임?
네.
나 그 영화 보고 막 감동받았어. 막 이제 이러면은 그냥 내 안에 출렁임 정도고요.
네.
감흥은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인 거. 응답하라 요새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답하는 건 어떤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흥이라고 썼고 저는 이제 글 쓸 때는 감흥이 중요하다. 느끼지 않으면 쓸 것도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네. 감수성을 많이 좀 억압하고 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 느낌에 충실하고 아 오늘 비와 우울해 회사 가지 말까 이러고 안 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
그래도 가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되게 사라지고 예,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흥이 중요하다.
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요.
네. 감흥은 그가 이제 감동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예. 감동은 그냥 자기가 반응을 받으면
네.
맞는데
네. 네,
감흥은 거기에 다시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거군요.
응답하는 거죠.
거. 아, 네.
그래서 책 제목을 원래
네.
감흥의 글쓰기로 할까?
아.
예, 그 고민도 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흥? 감흥? 뭐라고? 막 이래요.
맞아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감흥하는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흥하는 글쓰기를 쓸 수 있을까요? 또 삶의 옹호자로서 글쓰기가 가능할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삶으로 가는 글쓰기 실전.
네, 인터뷰를 해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 인터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사람을 만났는데
네.
기업체 임원, 뭐 신입사원, 무형문화재 장인, 뮤지컬 배우, 봉사활동하는 분, 뭐 시한부 환자, 예, 성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원고를 쓰기 위해 그 말을 곱씹고 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좋은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또 돈이 많든 적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쓴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위대한 일이다. 예, 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 크고 작은 상처를 또 주고 입히고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실망하지만 또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 수업이 절로 된 셈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인터뷰가 기자나 작가 같은 특정한 직업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 인터뷰라는 대화의 양식, 예, 혹은 만남의 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시도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 수업 시간에도 인터뷰를 해보자. 인터뷰 방법론을 알려주고 인터뷰하기 과제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예, 몇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죠. 네. 우선 대상을 정해야죠. 네. 예, 이 인터뷰의 목적과 쓰임을 정확히 알려주고 네. 섭외는 직접 해라. 아는 사람 찔러서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좀 무성의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내가 나누고 싶은지 주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네. 이제 대화를 해라. 네. 그리고 인터뷰의 핵심은 질문인데 질문은 짧고 구체적으로 해라.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질문이 길면 대답은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나온다. 예, 그리고 인터뷰를 다 하고 나면 녹취를 풀고 그 이야기가 잘 전달되도록 글을 구성해라 등등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의 대상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네.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엄마, 아빠, 할머니, 뭐 고3 수험생 딸, 뭐 그런 가족부터 알바하는 동료, 옛날 남자친구, 뭐 연예인 지망생 친구, 단골 옷가게 주인, 네. 예,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 뭐 즐겨 듣는 팟캐스트 DJ 등등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와서 만나서 평소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네. 이제 가령 어떤 분은 이제 엄마를 인터뷰하셨는데 엄마가 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 안 사면서 평생 돈만 모으고 살았습니다. 왜 그리 궁상밖에 살까 궁금하죠? 그래서 엄마에게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인터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의 그 삶의 여정 이야기를 네. 듣게 되면서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된 거죠. 엄마는 돈이 없어서 남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아끼는 게 좋다. 뭐 이제 엄마 삶의 자세를 또 이해하게 되고요. 네. 또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이제 인터뷰한 사례도 있었는데 예, 모든 이별은 느닷없죠. 왜 갑자기 헤어져야 했는지 이유라도 알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성사가 됐죠. 이 인터뷰를 회원 학인이 예, 네. 저희 학인이 이제 발표를 해서 그걸 같이 듣고 우리는 사랑과 이별에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저기 강원도 산촌 벽지에 있는 할머니를 인터뷰한 분도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과한 예, 할머니의 삶에 이제 박수를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할머니는 인터뷰를 마치고 가는 손녀에게 연신 고맙다. 내 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하고 문밖까지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인터뷰는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 그리고 남의 삶에 대해서 경청하는 기회를 줍니다. 네. 예,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이제 겉도는 이야기 예, 각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말을 하게 되죠. 네. 내가 어떻게 보일지 우려스러운 마음에 자기 검열, 사회적 검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라는 색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마음을 먹고 만나면 깊은 고민과 뭐 진솔한 생각을 나눌 수 있죠. 실제로 제 책 부록에도 우울증에 걸린 엄마를 인터뷰한 이야기가 나와요. 딸이 인터뷰한다고 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네. 엄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자 모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전에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침부터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서 아 알았어 알았어 왜 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듣다가 이제 잘 듣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이제 약을 먹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이든 남이든 우리는 살면서 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삶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기회가 이제 흔치 않은데 자주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느끼고 배우고 또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기대어 의지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좋은 글을 쓰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글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좀 관찰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예.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삶도 이해하면서 내 삶도 다시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느꼈어요. 전 맨날 인터뷰만 당해봤지.
근데 생각은 그렇네요. 네. 네.
인터뷰를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물론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이렇게 글쓰기는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인터뷰 방식으로 글을 안 써봐서 글을 잘못 쓰나 봐요. 인터뷰가 글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게 약간 책 읽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사람 책을 읽는다. 예, 문학 작품도 어차피 누군가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제가 정보를 좀 들어보니까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는데 이게 민중 자서전을 만들겠다는 어떤 본인의 계획하에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주위에서 말려가지고 못했는데 경비 아저씨 제가 이제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경비 일이 뭐가 열심히 할 게 있나 싶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뭐 무거운 거 갖고 오면 들어드리고 뭐 택배 오면 꼭 방을 붙여 놓으시고 뭐 이제 저희가 복도식이었는데 그때 겨울에 막 혹한기가 찾아오면 수도 동파될까 봐 이제 뭐 붙이라고 막 하잖아요. 비닐
맞아요.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거 맞벌이 부부 집 다니면서 직접 붙여주세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 붙이면. 예,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삶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뭐 달라이 라마도 그렇고 뭐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노력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위의 평범한 분들도 그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삶에 갖고 있는 애씀, 어떤 노력, 윤리, 철학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삶을 취재해서 민중 자서전을 내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에세이 같은 걸 보면서 사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왜 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글을 다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전달을 잘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삶을 쫙 써주시면 이런 분을 보면서 또 느끼고 또 다른 분을 보면서 느끼고 막 이렇게 맞아. 백과사전처럼
사람에게 배우는 거죠.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도 그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내서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경복궁역 앞에 어떤 할머니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경찰청 앞에 이렇게 늘 노점상에서 뭐 저 콩 몇 알 이렇게 놓고 파시는 할머니 있거든요. 그 할머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 계시는데
왜 계시는지
힘들지는 않으신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연기자여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무의식 중에 자꾸 하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좀 감성적이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뭘 하고 있으면 저분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뭐 거의 연기자 똑같은 감성을 가지신 것 같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목차 보면 첫 번째 목차가 삶의 옹호로서의 글쓰기잖아요. 그 삶의 옹호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파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가장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많이 다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예, 옹호라는 이제 뜻이 뭐 두둔하고 편들어 보호하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옹호라고 했을 때 내 삶에 대한 옹호도 있지만 이렇게 아까 경비 아저씨 분이나 뭐 또 엄마나 뭐 또 아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와 어떤 그런 관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삶의 옹호로서의 글쓰기라고 했을 때 다 열심히 살려고 이제 살려고 글쓰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열심히 살수록 자기 삶을 비방하고 남의 삶을 또 비방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런 비방의 반대적인 느낌으로 옹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글 쓸수록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글이다. 글쓰기에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작가는 삶에 대한 옹호자여야 한다.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정말 글 쓰다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학인 한 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후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 수업을 자꾸 듣다 보니 네. 글 쓰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예,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네. 좋은 글쓰기 방법과 함께 좋은 은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잠깐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글쓰기의 방법으로 구향수가 제안한 3다의 세 가지는 다독, 다작, 그리고 무엇일까요? 많이 생각하라는 뜻의 세 글자로 된 한자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메멘토에서 나온 글쓰기의 최전선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김현우입니다. 피처링은 타블러. 오늘 글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책 글쓰기의 최전선 은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좋은 삶으로 가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진짜로 글쓰기가 이게 사람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최 사장님?
저는 좀 그 걱정도 돼요. 어떤 게 걱정되냐면은
네.
글쓰기가 삶과 연결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은
네.
글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도 실제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쓰고 동정하게 쓰게 되면 내가 아무 일도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아주 초라한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가
네.
너무 강조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삶에서의 실천이 더 중요한데 네.
그렇죠.
글쓰기를 통해가지고 그냥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럴 위험도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글로 그렇게 쓰고 나면 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또 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럼 누구한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렇게 막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고 나면
네.
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성도 하는데 아, 내가 글을 썼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자. 막 이러면서 저를 약간 다독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초기에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걸 글로 쓰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면 글이 내 삶을 이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좋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글쓰기가 조금 더 내 삶을 다 잡아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책에서도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글은 삶의 거울이다.
네.
좋은 글은 그 자체로 다른 생각의 자리를 보여준다. 되게 확 와닿으면서도
네.
아주 심오한 의미가
그렇죠.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다른 생각
네.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글.
아.
예, 그래서 편견을 좀 깨주는 글, 예,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글, 예, 그런 글이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 책에도 이제 예가 들어져 있는데 뭐 문학 평론가 김현 선생님이 이제 막 문학을 하니까 엄마께서 걱정이 돼서 밥
네,
굽는다.
그렇죠.
예, 너는 그 불필요한 쓸모도 없는 문학을 왜 하냐?
네.
이랬을 때 나는 그 문학이 쓸모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억압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쓴 글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글은 이렇게 인식을 좀 더 확장시켜주고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SN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사실 이렇게 손으로 옛날처럼 연필로 예쁘게
네.
글씨를 쓰는 사람보다는 또 젊은 친구들은 SNS 사용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새로운 매체들을 활용해서
네.
좀 글을 잘 쓰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얼마 전에 해봤는데 네. 저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려야 될지 좀 네. 당황스럽고 너무 이제 막 빠르게 흘러가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어떤 삶의 한 장면을 되게 보여주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호응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가던데 네. 어떤 좋은 이야기들만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고민이나 조금 쉽게 하기 어려운 예,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좀 장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나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나 뭐 했어. 오늘 뭐 공원 갔어. 네. 뭐 나 뭐 콩국수 먹었어. 막 이러고 올리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삶에는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빛도 있고 그늘도 있는 것처럼 네. 예, 내 어둠의 정서도 건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좀 기회나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맞아. 이제 그런 내 속상한 마음이나 예, 어떤 안 좋은 일들 같은 것들도 네.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예, 오가면 좋겠다. 네. SNS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최 사장님도 그런 생각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가감 없이 좀 밝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최 사장님 워낙 팟캐스트도 하시고 이러니까 뉴미디어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반대로 그걸 네. 너무 잘 못 따라가거든요. 네. 새로운 SNS나 못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써도 되나? 막 이러다 우물쭈물하다 보면 네. 휙 올라가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내 삶의 어둠의 자리를 본다는 건 남의 삶의 그늘도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좀 양지, 음지, 예, 골고루 좀 예, 드러나서 네. 건강하게 공유되는 자리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생님의 좋은 걸 쓰는 방법은 내 얘기, 내 좋은 모습, 겉으로 뭔가 포장하는 네. 모습만이 아니고 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그 삶도 좀 이렇게 쫙 헤아려보는
그렇죠.
그런 시야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도 있으시다고요?
네.
어머님들이 요즘 자녀분들한테 글쓰기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네. 선생님도 어떻게 글쓰기 강조 많이 하세요? 교육법 있으세요? 글쓰기 교육법?
이제 글쓰기 교육이나 강조를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요. 예, 아이에게 그렇게 일찍부터 어떤 틀을 주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해라 했을 때 네.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부모들이 강요하면 네. 부모랑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글일까를 생각하고 글을 쓰지 그렇죠. 네. 예, 아이들이 그런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눈치가. 예, 자기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생각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 수업할 때도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생각 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어른들도 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 교육을 시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때가 묻을 수 있다 생각에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시켜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약간 개그맨 분들이 집에 가면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런 이치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갔는데요.
예.
끝으로요. 이렇게 좋은 글을 네. 잘 쓰고 싶어하는 분들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조건을 일단 만들어놔라. 시간적인 확보, 그다음에 체력적인 확보. 글 쓰는 게 되게 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시간 확보, 체력 확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기계적인 성실함. 예, 어떤 메일을 얼만큼 정해진 양을 쓴다던가
네.
내 생각의 단편들을 메모를 한다던가 해서 그 글쓰기 끈을 이어가라. 그리고 이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강연들이 글을 정말 잘 쓰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역시 저희 방송은 인문학이 들어간 방송이라 그런지 글 쓰는 방법과 더불어서 또 글쓰기의 방법만큼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또 나를 또 솔직하게 네. 드러내서 내 삶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1부에서는 이제 임정섭 선생님 모신 다음에 네. 되게 형식적인 측면
방법이요.
예, 예. 대해서 얘기했다면 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은유 선생님 모시고서 삶과 연결된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얘기를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근데 이제 글쓰기가 예.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했지만 좀 네. 글쓰기가 좀 두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북한과 공산주의 사회와 이게 그 전쟁이 있었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로들한테 전향할 것을 아무리 제의해도 포로들이 전향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페이지씩 예. 전향과 관련된 글을 쓰면 밥을 주겠다라고 아. 조건을 내세웠더니 포로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뭐 그까짓 거 한번 써준 다음에 밥 먹으면 되니까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예. 그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 전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글을 쓰는 작업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네.
내가 글을 쓰면 아까 전에 은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쉽게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네.
글이라는 것이 삶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고
그렇죠.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또 삶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오늘 그 전반적으로 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와, 정말 사실 제 주변에도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도 물론 글을 굉장히 잘 쓰고 싶어 하는데요. 글을 쓰고 싶다면 주변도 많이 둘러보고 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움직여서 실천을 한번 네, 해보라는 말씀을 유의해서 잘 듣다 보면 정말 좋은 글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은유 선생님 그리고 최 사장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구양서의 삼다중 다독, 다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다상량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요. 추첨을 통해 메멘토에서 나온 은유 선생님의 책 글쓰기의 최전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부, 2부 미션과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맛있는 인문학 이야기. 바로 댄 츄레프스키의 음식의 언어를 음식문화평론가 윤동노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요일 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도 받아보시고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도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레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